뭐, 참 생소하지만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상황, 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코자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각 가정마다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힘없음 힘있어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호흡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걱정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퍼져나감으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하여 모르실 리 없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 땅에 내리셔서 속히 전염병을 퇴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옵소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병을 주시기도 하시며 낫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옵소서. 또한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앞으로도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허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을 치신 그 유월의 피해 보호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위하여 또한 환경이 열악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능력으로 선포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화면을 통하여 함께 되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모두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말씀 나눌 때 같이 하고요.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참 어떤 면에서 혼란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주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지 또 놀라운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서지만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가 지나가고 또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삶을 잘 지키시면서 기도 가운데 시간들 보내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중에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묵상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는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서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또 그가 행하시는 이 사역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비유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의 도전에 대답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겉 모양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겉으로 무슨 손을 씻고 뭐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된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겉으로 드러난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이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유다나 사마리아 지역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인 대표적으로 데가폴리라고 불리우는 10개의 이방 도시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들, 나라들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의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그 중에 두로 지역이었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그렇게 출신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의 딸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딸은 귀신이 들려 고생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조금은 특별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만한 구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저 그냥 딸이 아프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한 엄마의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는 꽤 거리가 있는 사람, 인데다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뒤이어 나오는 것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보통 꽤 귀한 여인이었겠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가 가진 학식이나 말들이나 또 그가 헬라 시민이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빌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있는 그 공간에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쉬운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단 한 가지 자기의 딸을 낫게 해 주실 것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에게도 들렸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탁, 간청을 조금 차갑게 반응하셔서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주인이 먹는 것들,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표현하시는 표현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만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나의 간청을 하긴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자녀들이 아니라 마치 개와 같이 이 여인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딸을 고쳐 주십시오. 간청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을 낳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대상은 그 겉모양이 어떠냐, 그의 출신이 어떠냐, 그의 성별이 무엇이냐와 같은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실제의 체험, 그것이 바로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귀신을 내어쫓으시거나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구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특별히 뭐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전혀 없던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구원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나 하나님을 알았나 하는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여인의 출신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다고 하는 것과 헬라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을 낫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구원은 대상을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어두운 데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는 걸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구별해내시지 않고 그 중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마치 로또를 뽑듯이 막 이렇게 구슬을 넣어둔 데서 아무나 하나 건져내서 아유 운이 좋다야 넌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구원받은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다만 왜인지는 몰라요. 또 그 구원에는 내 모양의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다. 그런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드물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계세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은 네 고백을 들으시고 혹은 너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거나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위하여 때로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고치시거나 낫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들의 아픈 상황 그들의 괴로운 상황을 보실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풍성해 그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마다하시거나 혹은 그것에 갈등을 일으키신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세요.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어린 딸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여인이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 거거든요. 자기의 지위, 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가 와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 딸 아이를 꼭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겸손하게.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딸이 낳았다. 그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심지어 안 낳게 해주실 것도 아니에요. 딸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 간청하는 그 간청 앞에 차갑게 얘기하신다고요. 먹을 것을 자녀에게 줘야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런 갈등을 일으키시냐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이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실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주시는 떡을 먹고 즐거웠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높이 찬양하고 예수님은 구름과 같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를 위협할 때 혹은 내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앞에 비로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든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기록을 이 복음서들이 가득 채우고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야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을 다 아셨을 터이고 그들을 낫게 하시거나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들을 긍휼로 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실 때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거나 예수님에게 병낫기를 구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본문과 같이 갈등이 증폭되었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내 믿음이 드러나고 확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린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너 믿음은 뭐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가? 또 안타깝게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서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나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또 내 예배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혹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거나 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 갈등의 시간에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 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알지요. 그렇게 취급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그 긍휼하심 때문에라도 제 간구를 들으셔서 이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과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희 앞에 있는 일들 그리고 저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내 뜻만 같지 않고 내 생각만 같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흔들만 할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내 마음을 서고 또 세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설명을 하시냐 하면 비유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마치 못 알아듣는 이야기와 같이 그저 흘러 지나가고 마는 의미 없는 아니면 그냥 좋은 이야기처럼 그냥 들려지고 마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것이 되는데 이 여인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쩌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화내고 돌아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예수님은 차가운 사람이다 저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비치고 말았을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겸손히 다시 나아감으로 그 비유의 말씀이 비유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적어도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주는 상처나 혹은 차가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에게 그런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만큼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을 낫게 하실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해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그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니 네가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돌아가라. 내 딸이 낫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그의 딸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서지는 못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앙이 좋았어? 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서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31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까지 연결이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히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사자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로 왔을 때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굳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날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딸을 고쳐주시기를. 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표현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아마 그 사람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어쩌면 가족도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간청을 예수님이 들으셔서 그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와 같은 기록이야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해주시고 살리실 때에도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셨고 많은 사람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도 그를 데리고 나온 내 친구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잖아요.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리고 온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좀 낫게 해주세요. 나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나를 낫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 데리고 나와 예수님에게 낫게 해주실 간청하는 그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 시간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세계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마 뭐 쉬지 않고 뉴스들이 나오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쉬지 않고 그 뉴스들을 보느라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아직 내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심지어 이것이 크게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문제가 되어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위하여 혹은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면서 혹은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람들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딸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어쩌면 차갑게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청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한 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땅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처음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여서 참 마음도 어렵고 또 아마 기술적으로도 조금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마 좋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뭐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안내하는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게시판 주보 있는 교회 소식란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바로 공지가 뜨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공지를 누르시면 바로 설교 게시판으로 옮겨져서 주일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배하는 일에 도움 받으시고 안내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배하는 시간들을 같이 정하셔서 11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EM은 EM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옷을 정하게 입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각자 가정에 드리는 동안 헌금하시는 것들은 따로 모으셔서 나중에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일괄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위해서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